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환하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면서 회담 장소로 세 군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세 군데가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시점에 김 위원장을 미국에 초청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과 관련해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핵 없는 한반도를 보기 위해 노력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우정과 존중을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제41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오는 5일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국장으로 엄수됩니다. 지난 30일 서거한 부시 전 대통령의 유해는 3일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텍사스에서 워싱턴으로 옮구되고 장례식 전까지 의회 중앙홀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당일 오후 5시 의회에서 도착 행사가 열리며 일반 국민에게는 3일 오후 7시 30분부터 5일 오전 7시까지 공개돼 조문이 이뤄집니다. 부시 전 대통령 유해는 장례식 다음 날인 6일 다시 텍사스로 옮겨져 부시 대통령 도서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격화되던 무역전쟁에 조건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미중 정상 간 업무 만찬 후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1월 1일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25%로 인상하지 않고 10%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두 나라 사이의 무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아직 합의되진 않았지만 매우 상당한 양의 미국 농산물과 에너지, 산업, 기타 제품을 구입하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의 즉시 구매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제적인 기술 이전과 지적 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절도 등과 관련된 구조적 변화에 대한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측이 이 같은 협상을 앞으로 90일 안에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0%인 관세를 25%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오늘 총리와 내무장관과 긴급 회의를 열고 수도인 파리 등 전국에서 3주 연속 벌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어제 파리에서는 시위대가 유리창을 부수고 상점을 약탈하며 개선문에 페인트로 낙서하는 등 폭동으로 번지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최악의 소요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보안군 공격과 상점 약탈, 공공건물이나 민간 건물 방화, 보행자나 언론인 위협, 개선문 훼손 등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파리 시위 중에 경찰관 23명을 포함해 133명이 다쳤고 41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부인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경찰은 네타냐후 총리 부부가 총리에게 긍정적인 기사를 대가로 전기통신 대기업인 베제크의 규제상의 혜택을 부여한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경찰은 총리 부부를 뇌물과 사기, 신뢰훼손으로 기소할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드디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 개최에 대한 바람을 거듭 밝혔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의 진행 방식에 일부 변화가 있다고 미 태평양사령부가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연기됐던 미북 고위급 회담이 조만간 열리기를 바란다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28일 비공개로 열린 의회 청문회 뒤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 국무부도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을 갖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잠깐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Having high-level talks, we have we continue to our policy.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을 기대한다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고 진전이 이루어졌고 더 많은 북한과의 진전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달 초 연기됐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고위급 회담이 언제 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북한이 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윤 기자 어떻게 보시나요?
예, 북한이 명시적으로 회담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보면은 두 차례 회담이 연기된 것으로 또는 열리지 않게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11월 8일 날 뉴욕에서 이때는 당시 회담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폼페이오 장관이 발표를 했었죠. 11월 8일 뉴욕에서 김영철 부위원장과 회담을 갖는다 이렇게 확정이 됐었는데
네.
바로 회담 하루 전에 국무부가 회담이 연기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이 일정상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북한 측이 그 연기를 통보한 것으로 그렇게 한국 측 강경화 외교장관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일단 11월 8일 날 북한 측의 문제로 연기되면서 11월 중에 다시 날짜가 잡힐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았고요.
네.
그래서 11월 26일부터 28일 사이에 다시 회담이 추진될 것이라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 당국이 확실하게 확인을 한 보도는 아니었지만 대체로 한국 언론들은 미국이 그때 무렵에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기로 하고 북한 측에 제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이 역시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고위급 회담을 일단 깊이 내지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12월 중에는 열릴 수 있을지
네.
또는 그 이 고위급 회담이 중요한 것은 원래 고위급 회담의 목적이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초에 열릴 것이라고 언급했던 2차 미북 간 정상회담의 의제라든지 장소,
예.
시기 등을 확정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 바로 고위급 회담이 계속 연기되면서 내년 초에 2차 미북 정상회담도 예정대로 1월 달에 열리기는 좀 어렵게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위급 회담이 계속 지연이 되면 미북 2차 정상회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내년 초에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까요? 최원기 기자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미국 뉴욕에서 그 지난 8일이죠. 열리기로 했던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또 북한 김영철 통전부 장관의 그 미북 고위급 회담이 그 막판에 이게 취소, 무산되면서
네.
약 한 달가량 이제 시간이 흐른 상황인데요. 당초 그 미국과 북한은 그 단순한 일정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동안에 나온 여러 가지 발언을 보면 미국과 북한이 그 물밑에서 그 핵심고 또 제재 해제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그 기싸움, 물밑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그 고위급 회담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무작정 시간이 흐르면 당초 열기로 했던 그 미북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그 2차 정상회담도 불투명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왜 그러냐면 그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그 일자 장소 정하는 건 물론이고요.
예.
그다음에 의제, 무얼 논의해서 어떤 결과를 정상회담에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이리 결정해야 되고요. 그걸 정하는 게 바로 그 미북 고위급 회담입니다. 그런데
예.
아직 지금 그 폼페오 국무장관하고 김영철 통전부장이 그 말씀드린 대로 그 핵심고 또 제재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그 한 발자국도 양보를 안 해서 고위급 회담을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미북 고위급 회담 당초 뭐 백악관은 1월 초에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아직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이 지난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고위급 회담을 북한이 돌연 연기했던 이유가 과연 뭘까요 하는 점인데요.
예, 사실 언론 보도들로 그 연기됐던 이유가 많이 드러나긴 했습니다.
예.
언론들은 당시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폼페오 장관과 회담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상 이유로 면담을 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그런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건데요.
예.
북한 측으로부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폼페오 김영철 고위급 회담으로는 뭔가 일이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게 그 대부분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바로 10월 달에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 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미북 양측 간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폼페오 장관과 5시간 30분을
네.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도 그 핵심 관심사, 쟁점에 대한 말하자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고요.
네.
또 진전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풀지 못하는 상황을 김영철 부위원장이 가서 그것도 폼페오 같은 국무장관과 면담한다고 해서 일이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아마도 북한은 김영철 부위원장 편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와 함께 새로운 말하자면 비핵화 관련 조치 이것을 가지고 가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그것이 제재 문제든 어떤 것이든 이런 거에 관련한 진전된 입장을 촉구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러나 면담 자체가 성사되지 않으니까 고위급 회담도 연기한 것으로 그렇게 상당수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는 그 가장 큰 요인을 꼽는다면 지금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역시 그 핵심고와 그 제재를 둘러싼 그 갈등 이걸로 그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그 아시아를 순방하면서요. 그 일본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그 MBC와의 그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은 핵심고를 먼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차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 핵심고를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2차 정상회담에서는 핵심고, 사찰, 검증,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그 핵심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자신들은 그 지난 그 6월 그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모든 걸 다 했다.
예.
풍계리도 폭파했고, 동창리도 지금 해체를 했고, 다 했는데, 미국이 제재들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제재와 미북 관계에 대해서는 양립할 수 없다. 이러면서 제재를 먼저 해제해라. 또는 동시에 하자.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것을 바라고 제재를 해제한 적이 있지만, 북한이 미국을 다시 기만하고 다시 핵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그 과거의 그 실수를 반복할 용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미국은 선비핵화 후 제재 해제 이런 입장이고요.
예.
북한은 동시 또는 먼저 제재를 해제하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미국과 북한이 아예 대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한 건 아니겠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화의 의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이나 내년 초에 2차 정상회담을 갖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은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이나 펜스 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고위급 회담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11월 29일 그러니까 핵무력 완성 1년을 맞은 그 시점에 북한이 발표한 논평들을 보면 미국에 대한 자극적인 언사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렵게 성사된 회담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지금 상당히 예상보다는 더디게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애초부터 사실 기복이 많이 있을 것으로 그 전망들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그렇지만 상당히 이제 그 답보 상태가 계속되면서 약간의 그 피로감도 생기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일각에서는 혹시 대화 의지를 이러다가 접는 게 아니냐 어느 한쪽이 이런 지적들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러나 어느 한쪽도 그런 분위기나 양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김임정은 위원장이 최근 한 2주가량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혹 그것이 미북 관계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한 2주간 그 종족을 감췄습니다.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그 17일이죠. 그 평안북도에 있는 대관 유리공장 시찰을 마지막으로 공식석상의 모습을 감췄는데요. 평소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 2, 3일에 한 번씩 공개활동 또는 현지지도 이런 걸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
2주가량 사라졌는데요. 과거에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어떤 그 큰 결단,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앞서서 외부 일정을 이제 관두고 무슨 회의 또는 장고 이런 것을 하던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참모들과 함께 지금 벽에 부딪힌 그 미북 관계 또 서울 답방 원래는 그 연내에 그 답방을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요.
예.
이것은 어떡할지 이런 일련의 문제를 두고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도 전혀 진전이 없고 꽉 막혀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다시 미국과 정면대결 해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
예, 앞서도 이제 대화 의지를 접은 게 아닌가 이런 관측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이런 기미가 있다거나 또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의 분석을 살펴봐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그동안에 그 말하자면 밝혔던 비핵화 의지를 접고 다시 대결 국면으로 돌아가는 일은 사실상 없을 것이고 또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현재 답보 상태가 좀 유지되고는 있지만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남북 정상이 회담이 됐던 아니면 어느 한쪽에 말하자면 전격적인 제안을 통해서 또 풀리고 예상치 않게
예.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약간 지금 다소 길게 답보 상태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오던 길을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관측입니다.
예. 요즘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자주 북한 문제를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네, 그것은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떤 의도인지 이건 좀 뭐 여러 가지로 좀 추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추정을 해보면은 그 말 그대로 이제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1차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에 대한 일종의 평가, 반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사실 그 미국 입장에서 보면 1차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본 거지만 사실 당시 채택된 공동선언에 보면은 비핵화가 그렇게 아주 핵심 목표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비핵화를 향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이제 2항에 담겨 있는 예. 이렇게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중간 선거도 끝났고 지금 그 민주당 또 여러 군데서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겠다. 2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걸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시간은 미국 표이다 이런 그 인식이 깔려 있지 않나 이런 개들 그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표현이 있지만 동시에 미국이 상당히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제재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제재와 압박을 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북한이 다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아마 그런 시간은 미국 편이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지 않냐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 서울 답방도 고민거리 아닐까요?
예, 당연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연내에 서울 방문을 하기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 예상했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여기에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일부 진전이 이뤄진 상황. 게다가 한국과 미국은 제재 문제에 대한 견해차를 상당히 좁힌 상황. 예. 이런 상황에서 그 올 안에 연말 이전에 서울을 방문하는 그런 말하자면 시나리오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을 겁니다.
예, 예.
그 경우에는 한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남북 간의 경제 협력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한국 당국의 말하자면 경제 지원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오히려 제재에 대한 말하자면 강한 유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예.
오히려 이전보다도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더 입장이 강화된
예.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서울을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경협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줄 선물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서울 구경을 하고 돌아가는 그렇죠.
예.
실제로 원하는 건 경협인데
예.
그것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연말에 이전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결정을 만약에 한다면
예.
또 김정은 위원장의 말하자면 스타일상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관측들이 있지요. 서울을 전격적으로 방문하게 된다면 지금 미국과 꽉 막힌 상황을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또 한 차례 그 4차 정상회담이 되겠죠.
예.
정상회담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예.
지금 상정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사실 올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되는 마당이어서 그 일부 호텔 시설이라든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날짜를 잡아놓기도 했습니다.
예.
이것이 오기로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올 경우에는 어떤 준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거는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 북한 수뇌부가 이번 주말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담 기간 중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을 주목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상당히 주목할 것 같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이 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그 현지 시간으로 30일 오후 3시 15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2월 1일 새벽 3시 15분이 되는데
예.
그때 그 열립니다. 오래 만나는 건 아니지만요. 상당히 중요한 회담이 될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지난 그 올해 보면은 그 미국과 북한 관계가 상당한 그 교착 국면을 한 두 번 정도 겪었습니다.
예.
5월과 8월 겪었는데요. 당시 전부 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대화의 물꼬를 두고 어떤 중재안을 마련해서 다시 미북 관계가 개선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아, 어떤 그 대화의 물꼬가 트지지 않을까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에서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 이런 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지금 한국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났는데 특히 보면은 배석자가 없이 지금 만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모종의 어떤 그 절충안 미북 관계 다시 고위급 회담을 하고 아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틀 수만한 어떤 중재안을 갖고 하고 이것을 갖고 아 트럼프 대통령과 설득을 해서 이것에 뭔가 어떤 공감대 절충안이 마련되면은 다시 이를 기반으로 미북 고위급 회담 또 2차 정상회담 이런 것이 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서울 답방도 그러면 이루어지는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 상당히 이제 좋은 분위기로 한반도가 가는 거기 때문에요. 평양에서도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러기도 뭐하고 저러기도 뭐하고 상당히 그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 날 열리는 그 미한 정상회담을 아마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주목해 볼 거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시간에는 이것이 어느 쪽이든 일단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은 답보 상태에 있는 미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 방식에 대한 미 태평양 사령부의 발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인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태평양 육군사령관과 태평양 공군사령관, 그러니까 태평양 사령부에 속한 말하자면 군이죠.
예, 예.
육군사령관과 공군사령관이 각각 다른 자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상당히 말하자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좀 놀라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이 연대급 이상인 훈련의 경우에는 지금 한반도 바깥에서 실시하고 있다.
예.
이런 사실을 태평양 육군사령관이 공개를 했고요.
예.
또 지난 1년 가까이 한반도의 전략자산의 전개를 중단했다. 이렇게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 전략자산이라고 하면 B-52 말하자면 핵폭격기, 전략폭격기라든지
예.
이 북한이 그동안 상당히 말하자면 강한 반발을 해왔던 미군의 첨단 무기들을 말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을 하지 않은 지가 지금 1년 가까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올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어쨌든 대규모의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더해서 그야말로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대규모 연합훈련을 옮겨서 실시하고
예.
전략자산을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니까 상당히 큰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태평양 사령부의 발표는 내년 봄에 열리는 미군과 한국군의 독수리 훈련을 축소해서 실시하겠다. 이런 짐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과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과 한국은 동맹관계고 특히 군사적으로는 연합군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은 미국과 한국군이 하나의 사령부를 만들어서 하나의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이런 연합군 체계이기 때문에요. 연합훈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을지 프리덤 훈련 또 해병대 연합훈련 또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이렇게 네 개 정도의 큰 훈련이 있는데요.
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도 했고 그랬으니 북한에 대한 어떤 일종의 반대급부라고 그럴까 그런 측면에서 이걸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내년에도 한미 간의 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을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방금 나온 대로 태평양 사령부도 좀 더 구체적인 만일 작은 규모의 어떤 훈련이 있으면 한국군을 외부로 초청하는 방식으로 해서 같이 하겠다 이런 걸로 나왔기 때문에 태평양 사령관이나 매티스 장관 국방장관 말이나 비슷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지금 앞서 저희가 얘기한 대로 답보 상태에 있는데요. 이번 이 미 국방당국의 발표가 그러면 그런 것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연합훈련 축소라든지 앞서 태평양 공군과 육군 사령관의 발표는
예.
상당히 그 북한과의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북 간의 이런 답보 상태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분위기를 더 나쁘게 하지 않는 데는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예.
현재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사실 연합훈련 때문이 아닙니다.
예.
그보다는 앞서 최현기 기자가 얘기한 대로 대북 제재 문제 그리고 북한의 핵 신고 문제
예.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
핵심 쟁점과 관련해서 그 진전이 있기 전에는 이런 발표로 말하자면 답보 상태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요.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죠. 북한은 11월 29일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발사해서 참 긴장이 대단히 고조됐었는데 사실 이 ICBM을 북한이 발사한 건 그때가 처음은 아니죠.
네, 처음은 아닙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화성 15형은 이제 11월 29일 날 쏜 거고요.
예.
지난해 7월 4일이죠. 그 미국의 그 독립기념일날 북한이 ICBM을 발사하게 됐는데요. 평안북도 방현에서 쐈는데요. 한 40분간 비행하면서 그 900km 이상을 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한 1만 km를 비행하기 때문에요.
예.
미 본토를 닿을 수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도 이제 무슨 그 로켓 발사다 이런 명분을 들어서 장거리 그 로켓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성 15형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지만 ICBM을 처음 발사한 것은 아닙니다.
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지만요. 이 핵탄두가 장착된 ICBM으로 미 본토를 타격하는 능력,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기술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다 확실하게 입증이 된 건 아니죠?
예, 입증된 건 아닙니다. 그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는 정상 발사와는 달리 각도가 상당히 달랐고요.
예.
그래서 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ICBM을 개발한 게 아니냐 이런 것은 사거리 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정상 각도로 발사를 했다면 시험 발사 때
예.
그렇다면은 만 킬로 이상을 비행하면서 미 본토 어느 데든 타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지, 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는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
예.
이것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대기권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말하자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장거리 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예.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는 그 과정에서 7000도에서 8000도가 되는 고열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탄두가.
예.
그렇지만 이 재진입 기술을 북한이 확보한 것은 아직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그런 시험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예.
이 기술은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그냥 쏴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적어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그 근방에 떨어져서
예.
그런 장치를 말하자면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종말 유도 장치라고 하는데요.
예.
이것도 사실 그 기술을 갖고 있는지 전문가들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것은 다수설은 아니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해서 핵무기를 말하자면 날려보내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경량화해야 되는데요.
네. 네.
북한이 이런 소형화 경량화 그러니까 핵무기를 고도화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성공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그렇고요. 아, 북한이 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실제 상황에서 그런 ICBM을 확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여전히 뭐 의혹설도 있고 논란도 있는데 북한이 ICBM 개발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그 지난번에 그 6월에 싱가포르에서 채택된 그 미북 공동성명에 보면요. 그 핵에 대한 거는 그래도 뭐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내용이 있지만요. 미사일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 폼페오 국무장관도 지난번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북한이 계속 그 아, 미사일 또 핵물질 이런 것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그 일단 미사일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그동안의 군부대 방문을 자제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11월 16일 무기 개발 현장을 현지 지도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 방송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 당이 중시하며 그토록 기다려온 첨단 전술무기 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국방과학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군수 노동계급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무기 개발 현장을 시찰한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 그 김 위원장이 시찰한 그 공장이 어떤 무기를 개발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정확히 알려진 건 없습니다.
네.
다만 일부에서는 이런 김 위원장의 행보가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핵 무력을 비롯해서
네.
위협적인 말하자면 그 수단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는 그런 관측들도 있고요.
예.
또 그것과는 달리 김 위원장이나 북한 측이 이 현지 시찰과 관련해서 어떤 위협적인 메시지를 실제로 발표한 것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일상적인 어떤 말하자면 군수 분야의 활동을 김 위원장이 점검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남북 관계 잠깐 살펴보죠. 이 앞서 남북한이 북한 철도 공사 구간에 대한 공동 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조사가 시작이 됐죠?
네, 시작됐습니다. 그 남북한 그 철도 연결과 그 현대화 사업을 위한 그 북한 철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 이렇게 이제 언론은 부르고 있는데요. 공동조사가 이제 그 30일 날 시작됐습니다. 한국 조사단이 그 30일 날 오전이죠. 그 경기도 파주에 있는 그 도라산역에서 행사를 열고 남측 열차가 이제 6량 정도 되는데요.
예.
이것을 타고 그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서 북측 그 판문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판문점에서 그 기관차를 바꿨다고 그럽니다. 맨 앞에 이제 끌고 가는 기관차죠. 그 기관차를 북측 기관차로 교체하고
예.
곧바로 그 경의선 공동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경의선 또 이에 이어서 두만강을 가는 이런 그 굉장히 큰 동해선 공동조사라고요. 그래서 경의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개성과 신의주 여기는 한 400km 되는데요.
예.
400km 공동조사는 그 다음 달 5일까지 그 6일간 이루어지고요. 이어서 그 동해선이죠. 그 금강산에서 두만강
예.
여기는 한 800km 되는데요. 이 공동조사는 그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 그 열흘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조사가 다 끝나면 북한의 그 철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요. 아마 그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가 잘 풀리면 남북 철도 도로 이런 것이 아마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강원도 휴전선 부근에 옛날에 파괴된 그 기차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으면서 거기 간판이 쓰여 있기를 철만은 달리고 싶다 그런
맞습니다.
것이 있고 사람들이 다 이제 익히 아는 장면인데 자 과연 이 한국 철도가 얼마 만에 북한 땅에 들어가는 건가요?
사실 10년 전까지도 화물선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예.
그 도라선역이죠. 도라선역은 그 경의선 철도의 남측 최북단역이고요.
예.
북측의 남단 최남단역이
예. 예.
그 판문역입니다.
예.
그래서 도라선역과 판문역 사이를 화물열차가 운행을 했습니다.
예.
그랬던 것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중단된 게 2008년입니다. 2018년 11월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의 열차가 북한으로 진입한 것은 꼭 10년 만이 됩니다.
예. 자, 공동조사가 끝나면 뭐 철도 착공식이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건데요. 앞서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판문점 정상회담 또 평양에서 그 정상회담하면서 철도를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난번에도 평양 그 공동선언에 보면은 철도 연결 그 착공식을 연내 갖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이제 이번에 일단 다 하고요. 이렇게 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이제 착공식을 하고 그 착공식에 이어서 이제 도로를 이제 개보수를 하는 것이 이제 순서인데요. 착공식은 이제 한국 정부는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유엔 안보리 제재가 남북 철도의 그 일종의 그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착공식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착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그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려면 북한의 그 물자 예를 들어서 무슨 레일이라든가 침목이라든가 무슨 중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북한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때까지 그 아마 뭐 좀 북미 관계가 풀리고 또 유엔 안보리 제재 위원회가 이것을 좀 면제해주고 이러면 뭐 착공식은 물론이고 철도가 연결되겠지만 이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착공식도 그렇고 남북 철도 연결이 약간 그 불확실성에 쌓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조사를 하기 전에도 벌써 이 안보리 뭐 제재 위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좀 불안불안했는데 지금 이 조사 까지는 뭐 그쪽에서 이제 예외를 인정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잘 돼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서 철도 연결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는 소식, 미한 연합 훈련과 관련된 소식, 그리고 북한이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 1년이 지났다는 내용 등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저변이 넓은 스포츠 중 하나가 축구죠. 보통 유럽이나 남미를 축구 중심지로 보는데요. 미국에도 큰 프로축구 리그가 있습니다. 바로 메이저리그 축구인데요. 이번 시즌 최강자를 가리는 MLS컵 플레이오프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초겨울 미국에서 발산되는 축구 열기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MLS는 다른 유명 리그들과는 체제가 조금 다릅니다.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우선 승강제가 없습니다. 유럽이나 남미의 주요 프로축구 리그에서는 팀들을 성적에 따라서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이렇게 등급을 나눕니다. 매 시즌이 끝나면 1부 리그 하위 몇 팀은 2부 리그로 내려가고 2부 리그 상위 팀들이 1부 리그로 올라가는 식으로 리그 구성에 변화를 주는데요. 리그의 경기력 수준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축구는 그런 제도를 두지 않고 매년 한 리그에서 모든 팀들이 경쟁합니다. 그래서 올해 최하위에 처졌던 팀이라도 내년에 하위 리그로 탈락하지 않고 단박에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극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성적별로 팀을 분류하진 않지만 메이저리그 축구는 지역 구분을 합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팀끼리 묶은 콘퍼런스를 운영하는데요. 동부 콘퍼런스의 11팀, 서부 콘퍼런스의 12팀이 속해 있습니다. 이 같은 지역 구분은 유럽과 남미 주요 프로축구 리그에는 없는 메이저리그 축구만의 특징입니다.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미국 프로농구 NBA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전미 프로풋볼리그 NFL, 전미 아이스하키리그 NHL 같은 미국 4대 스포츠를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축구라는 스포츠의 원초적 매력에 미국만의 특별한 제도가 결합한 메이저리그 축구는 해가 갈수록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 연고팀 시카고 파이어 팬들이 응원하는 소리 들으셨습니다. 메이저리그 축구에 관심이 커지면서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이고 있는데요. 축구 팬들에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축구를 거쳐가거나 현재 뛰는 중입니다. 리그 출범 초기 잉글랜드 대표 출신 데이비드 베컴이 로스앤젤레스 갤럭시와 계약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올해는 잉글랜드 출신 웨인 루니 그리고 스웨덴 출신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메이저리그 축구에 참가해 더욱 흥미를 높였습니다. 루니는 베컴과 마찬가지로 잉글랜드 대표팀을 이끌어온 선수인데요. 워싱턴 DC 연고팀 DC 유나이티드에 지난 6월 합류한 뒤에 미국 수도 워싱턴 주변의 축구 열풍을 고조시켰습니다. DC 유나이티드는 루니가 합류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위권을 맴돌던 팀인데요. 12경기에서 2승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루니가 전력을 끌어올리면서 완전히 다른 팀이 됐습니다. 루니가 뛴 17경기에서 DC 유나이티드는 10승 3무 4패를 올리면서 무섭게 순위표를 치고 올라갔는데요. 루니와 DC 유나이티드의 선풍은 내년 시즌에도 그 다음에도 최소한 몇 년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루니는 지난달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은퇴하면서 프로 생활 마감은 미국에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미국에 머물 것을 결심했다. 프로 선수로 은퇴할 때까지 그곳에서 충실하게 뛸 것이라고 선언했는데요. DC 유나이티드에 내 모든 걸 바치겠다고 영국 스카이 스포츠 인터뷰에서 강조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축구의 인기를 견인한 또 다른 선수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는 스웨덴 대표팀의 전설로 통합니다. 대표로 뛰면서 62골을 넣어서 스웨덴 역대 최고 득점 기록을 가진 선수인데요. 올 시즌 메이저리그 축구에서도 22골을 넣으면서 득점 2위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도움 주기 10개를 보태면서 메이저리그 역대 세 번째로 한 시즌 20골과 10도움을 이루는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특히 지난 9월에는 개인 프로 통산 500번째 골도 넣었습니다. 현역 프로축구 선수들 가운데 500골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스페인 라리가에서 뛰고 있는 리오넬 메시와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활약 중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리고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이렇게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이브라히모비치는 얼마 전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종료 직후 올해의 뉴커머상까지 거머쥐었는데요. 메이저리그 축구는 다른 리그에서 뛰다가 새로 오는 선수들을 북돋기 위해서 신인상과는 별도로 경력 선수들을 대상으로 뉴커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 축구 이제 절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양대 콘퍼런스에서 승패전적 상위 절반인 6위 팀까지 토너먼트를 벌였는데요. 지난주 미국 전역에 텔레비전 중계되는 가운데 콘퍼런스 결승이 진행됐습니다. 동부 콘퍼런스 결승에선 뉴욕 레드불스와 애틀란타 유나이티드가, 서부 결승에선 스포팅 캔자스 시티와 포틀랜드 팀버스가 격돌했는데요. 애틀란타 유나이티드가 동부에서 우승하고 포틀랜드 팀버스가 서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콘퍼런스 우승팀끼리 맞붙는 올 시즌 최종 승부 애틀랜타와 포틀랜드의 MLS컵 대전은 오는 토요일 열립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오늘은 앞서 나온 콘퍼런스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콘퍼런스라는 영어 단어는 일반적으로 모임, 회의를 뜻합니다. 스포츠에서는 지역적으로 가까운 팀끼리 모인 연맹으로 바꿔 말할 수 있겠는데요. 메이저리그 축구에서 다른 유명 리그에 없는 콘퍼런스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북미 대륙의 넓은 지리적 환경 때문입니다. 영국 잉글랜드의 프리미어 리그나 스페인의 라리가, 이탈리아 세리에 A, 독일 분데스리가 등 세계 4대 프로축구 리그는 모두 한정된 지역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소속 팀들의 이동 거리가 짧은데요. 하지만 미국의 경우 로스앤젤레스 연고팀 갤럭시가 뉴욕 레드불스와 경기하려면 2,700마일, 4,300km 이상 움직여야 합니다. 게다가 메이저리그에는 캐나다 팀도 참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멀리 있는 팀끼리 자주 맞붙으면 비효율적일 뿐더러 한 시즌에 많은 경기를 치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팀들끼리 자주 경기에서 순위를 가른 뒤에 지역별 강팀끼리 만나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제도가 미국 주요 프로스포츠에는 일찌감치 자리 잡았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플레이오프 소식 전해드렸고요. 콘퍼런스가 무슨 뜻인지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축구의 인기가 커지는 건 축구를 누구보다 좋아하는 중남미 출신 이주자들의 열성 때문이기도 한데요. 중남미에서 온 관중이 특히 많은 로스앤젤레스 갤럭시 경기장에 가면 이 노래가 자주 들립니다. 쿠바 태생 인기 가수 글로리아 에스테판이 부르는 콩가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환하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면서 회담 장소로 세 군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세 군데가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시점에 김 위원장을 미국에 초청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과 관련해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핵 없는 한반도를 보기 위해 노력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우정과 존중을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제41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오는 5일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국장으로 엄수됩니다. 지난 30일 서거한 부시 전 대통령 유해는 3일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텍사스에서 워싱턴으로 운구되고 장례식 전까지 의회 중앙홀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당일 오후 5시에 의회에서 도착 행사가 열리며 일반 국민에게는 3일 오후 7시 30분부터 5일 오전 7시까지 공개돼 조문이 이뤄집니다. 부시 전 대통령 유해는 장례식 다음 날인 6일 다시 텍사스로 옮겨져 부시 대통령 도서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격화되던 무역전쟁에 조건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미중 정상 간 업무 만찬 후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1월 1일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25%로 인상하지 않고 10%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두 나라 사이의 무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아직 합의되진 않았지만 매우 상당한 양의 미국 농산물과 에너지, 산업, 기타 제품을 구입하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의 즉시 구매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제적인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절도 등과 관련된 구조적 변화에 대한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이 같은 협상을 앞으로 90일 안에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0%인 관세를 25%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오늘 총리와 내무장관과 긴급 회의를 열고 수도인 파리 등 전국에서 3주 연속 벌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어제 파리에서는 시위대가 유리창을 부수고 상점을 약탈하며 개선문에 페인트로 낙서하는 등 폭동으로 번지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최악의 소요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보안군 공격과 상점 약탈, 공공건물과 민간건물 방화, 보행자나 언론인 위협, 개선문 훼손 등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파리 시위 중에 경찰관 23명을 포함해 133명이 다쳤고 41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파리에서 5,500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어제 3만 6천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부인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찰은 네타냐후 총리 부부가 총리에게 긍정적인 기사를 대가로 전기통신 대기업인 베제크에 규제상의 혜택을 부여한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경찰은 총리 부부를 뇌물과 사기, 신뢰훼손으로 기소할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통해 경찰의 기소 권고에 누구도 놀라지 않는다며 그 같은 권고가 심지어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결정돼 유출됐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